3. 해질 무렵의 치유. 이 뜻깊은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예수와 사도들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준비할 때 가버나움 전체와 그 주변은 이런 기적적인 치유 소문으로 떠들썩했으며 해가 지자마자 병들거나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로 가거나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서 가려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성시되는 안식일에는 병을 치유하러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가 지평선에서 사라지자마자 고난당하는 많은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벳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육지 뒤편으로 넘어가자마자 몸이 마비된 딸을 데리고 출발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어난 사건이 이 해질 무렵에 굉장한 장면을 연출할 무대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예수께서 오후 설교에서 인용했던 본문조차 병든 자가 고침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으며 그는 전례 없던 그런 식의 권능과 권위를 갖고 말씀했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박력이 넘쳤던가. 인간적 권세에는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은 반면 사람의 양심과 혼에게 직접 이야기했다. 논리나 율법의 논쟁 또는 재치 있는 말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성중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직접 뚜렷하게 개인적으로 호소했다. 그 안식일은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아니 한 우주의 역사에서 중대한 날이었다. 전체 지방 우주에게 이 작은 유대인 도시인 가버나움이 사실상 네바돈의 실제 수도였다. 증오는 두려움의 그림자이며 원하는 비겁함의 가면이라고 했던 예수의 설교에서 감동적인 결론 부분을 듣고 있던 자는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소수의 유대인만이 아니었다. 또한 청중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그의 복된 말씀도 잊을 수 없었다. 해가 진 직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아직 저녁 식사 중이었을 때 베드로의 아내는 앞마당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가는 도중에 큰 무리의 병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고 가버나움에서 오는 길이 예수께 치유받으러 오는 자들로 붐비고 있음을 보게 됐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의 아내는 바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이 예수께 알렸다. 주님이 세베대의 집 앞으로 나갔을 때 병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거의 천 명이나 되는 아프고 병약한 인간을 바라봤으며 적어도 그것이 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숫자였다. 거기에 나와 있던 모든 이가 고난당하는 자는 아니었으며 그 중에는 치유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러 온 자들도 있었다. 자신이 신임했던 우주경영진에 속하는 아들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크게 고생하는 이런 고난당하는 필사자들, 남녀 어른과 아이들의 모습이 예수의 인간 심성에 특별히 와 닿았으며 이 자애로운 창조주 아들이 지닌 신성한 자비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순수하게 물질적인 경이로움의 기반 위에는 자신의 지속적인 영적 운동을 결코 세울 수 없음을 잘 알았다. 창조자로서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정책이었다. 가나 이후로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것은 그의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고통받는 이 무리가 그의 동정심을 움직였고 이해심 많은 애정에 강하게 호소했다. 앞마당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대한 스라빔 수행원들과 물리 통제관들과 생명 운반자들 그리고 중도자들이 주권자의 신호에 대비하여 창조적 권능을 행사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들은 한 우주의 육신화된 창조주를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것은 예수의 이 세상 생애 중에서 신성한 지혜와 인간적 동정심이 사람의 아들의 판단 속에 너무나 맞물려 있어서 이 일을 아버지 뜻에 호소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기를 원했던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의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어달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간청하자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군중을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 계시하고 그분의 나라를 설립하러 왔다. 나는 이 시간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나의 헌신에 모순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겠으며 그리고 그러나 예수의 그 다음 말씀은 소란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런 치유를 결정하는 책임을 아버지의 판단에 맡겼다. 아버지의 뜻은 명백하게 어떤 반대도 제기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의 인격화된 사고 섭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봉사하는 천상의 인격체들이 힘차게 움직였다. 수많은 수행원이 고난당하는 잡다한 필사자 군중 한가운데로 내려왔고 순식간에 683명의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온전하게 되면서 모든 육체적 질병 및 다른 물질적 장애가 완전히 치유됐다. 이런 광경은 이 세상에서 이날 이전에 전혀 목격된 바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다. 그리고 이 창조적 치유 물결에 참석했던 우리에게 이것은 진정으로 감격적인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럽고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 치유 때문에 놀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 그의 인간적 관심과 동정심이 자기 앞에 펼쳐 있는 고생과 고통의 광경에 집중되는 순간, 그는 어떤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환경 아래서는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특권에서 시간 요소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격화된 섭리사의 경고를 그의 인간 정신이 잠시 잊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필사자들이 온전케 됨을 보기 원했다. 예수의 인격화된 섭리사는 당시에 그런 창조적 에너지 행위가 낙원 아버지 뜻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즉시 판단했고, 그래서 그런 결정으로 치유하고 싶은 소망을 예수께서 조금 전에 표현한 것을 고려하여 창조적 행위가 일어났다. 창조주 아들이 바라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의 나머지 이 세상 생애 내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필사자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가버나움의 베세다에서 해질 무렵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갈릴리와 유대지방 전역은 물론 그 너머 지역까지 퍼졌다. 헤롯이 한 번 더 두려워하게 되어 예수의 소행과 가르침에 대해 보고하도록, 그리고 그가 과연 이전의 나사렛 목수인지 아니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확인하도록 염탐꾼을 파견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육체적 치유가 주요 원인이 되어 예수께서는 그 후에 나머지 지상 생애 내내 설교자뿐 아니라 의사 역할도 맡게 됐다. 가르침을 계속한 것이 사실이지만 몸소 한 일은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러는 동안 사도들이 대중에게 설교하고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이날 해질 무렵에 신의 에너지로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인 육체적 치유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이 이 굉장한 자비의 현시 덕택으로 영원한 영적 혜택을 본 것은 아니었다. 이 물리적 사역을 통하여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교화됐으나, 시간을 초월하는 창조적 치유의 이런 놀라운 돌발 상황으로 인해 사람의 가슴 속의 영적 전국이 촉진되지는 않았다. 치유 기적이 예수의 이 세상 직무에서 수시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전국을 선포하는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거의 무제한의 창조자 특권을 가진 신성한 존재가 이 세상에 거주함으로써 전례 없는 신성한 자비와 인간적 동정심이 연합됨으로 인해 그것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소위 그런 기적은 편견을 낳는 광고 효과와 원치 않는 나쁜 평판을 많이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예수께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